오늘도 귀한 말씀의 나눔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보시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위치에 계시는가, 또 하나님 우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3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임을 다시금 말씀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3장 나누실 때에 오늘 강의안을 보시면 서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론을 조금 참조하시면서 또 말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천사나 모세에 대한 그러한 그들의 신학적인 관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학적인 관념을 깨어 부숴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내용을 전하고자 했냐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 당시에 살아가던 히브리인과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교를 믿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였지만은 그들의 정체성은 유대인이거나 히브리인이거나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겪는 문제점은 바로 율법과 삶에 대한 갈등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율법과 그들의 삶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핍박이 그들의 신앙과 삶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도 역시 핍박에 대하여서, 압제에 대하여서, 그리고 신앙과 삶에 대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을 좀 특징적으로 살펴본다면 초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이전에는 유대교였으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 즉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로 고백한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지역을 떠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덮어버리는 배교적인 행위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금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주체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신자들에게 권면과 그리고 설득과 격려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삶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인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유대교인 열심이 있는 열심 공동체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될 것이고 또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교성과 그리고 삶의 방향성과 모든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종교가 바로 유대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그들의 삶과 그리고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방법,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제사가 항상 따라와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 자들을 보니 그들의 삶에서는 율법에 대한 무거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굉장한 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속죄함과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룩함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교인들이 말하는 거룩함은 큰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수신자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룩함과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 의롭게 됨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고민하게 되었죠. 오늘 보시면 이 사실을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모세오경을 외우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세마를 외우고 듣고 머리에 띠를 두르면서 절기를 지키고 그들의 삶에서 율법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기를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역시나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유대교 공동체는 모든 가정에서 모든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약의 주인공이신 언약의 성취자이신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였을 때에 그 고백한 자는 그 공동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갖게 되는가? 바로 추방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라는 의미로서 가족들이 함께 장례되는 무덤에도 묻힐 수 없고 장례에도 함께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삶의 터전들이 더 이상은 우리 공동체가 아닌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배격적인, 배타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삶에 강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자들, 그리고 이런 삶에서 견디는 자들 얼마만큼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 시대 가운데서 종교를 바꾼다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 삶이 얼마만큼 달라질까요? 내가 종사하는 업종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생활의 패턴들이 바뀔까요? 물론 소소하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이 단순간에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 있던 유대교인으로서 살아가던 자가 기독교인으로서 개종할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핍박과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과거의 삶을 찾기 위해서는 유대교인으로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다시금 말하고 또 그 거룩함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전하였고 그리고 그 전한 것을 다시금 인용을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 구절을 조금 참조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간략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강의안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까지 한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모세를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 율법에서 자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후대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로서의 교리를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교리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율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으나 그 거룩함에는 그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자 죄사함 받고자 한다면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일을 가운데서 속죄제를 드리고 내가 부지중에 지었던 죄까지도 고백하고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전가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율법으로서 있었습니다. 또 삶에 대한 율법도 613가지와 같이 많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어길 때마다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과 같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지 로마서 3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자막 한 구절 볼까요? 자막을 보시면 로마서 3장 24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이 자가 거룩한 자라는 것이죠.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가 노력을 하고 지키더라도 이룰 수 없는 경지가 바로 이 거룩함,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싹을 틔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 행위 가운데서 우리의 도덕성과 죄를 미워하는 생활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가 믿음만으로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히브리서를 받는 자들에게 흔들리는 믿음이 있겠지만은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려면 율법으로서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본론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을 보시면 모세와 예수님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천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3장에서는 이제는 누구와 비교하냐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거룩한 형제들아, 이 거룩함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룩함이죠. 그러면 이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칭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고백한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리에 우리 믿음에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충성하셨다라고 2절은 말씀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의 직무는 1장과 2장에서도 말하고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도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떠한 임무를 하는가, 그리고 그 직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는가, 그리고 그 직무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효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미 완벽하게 다시금 반복할 필요가 없이 나타내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믿음과 교리 가운데서 히브리 기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사도는 무슨 뜻을 가진 단어일까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 즉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체자가 대신 대리자를 보낸 것을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는 아니나 사도적인 직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도적인 직무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나의 뜻을 더하거나 나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준 그것을 온전히 갖고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러한 사도적인 부분 외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묶여있으나 그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구약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나 율법이나 그러한 방법을 반복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완벽한 대제사장이시요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의 직무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다르다는 것을, 또 그 다른 부분이 예수님이 우월하다, 뛰어나시다라는 부분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좀 독특하게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성경에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히브리서는 좀 특별하게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로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집과 지은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쪽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의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유명한 건물이고 유명한 명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랜드마크라고 오늘날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물이나 명소를 통해서 그 지역을 나타낸다, 상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건물은, 이 빌딩은 어떤 건물일까요? 힌트 드리면 싱가포르에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위에는 배 모양이 있고 아래에는 호텔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상징, 랜드마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누가 지었을까요? 어느 나라에서 지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가장 유명한 건물을 우리나라에서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아냐 모르나는 상관없습니다. 이 건물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큰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페트로나스 효과라는 것인데, 페트로나스가 무엇인지 다음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유명한 빌딩입니다. 쌍둥이 빌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라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건물인데 역시나 호텔로서 명소로 많은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역시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유명하게 만드는 랜드마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역시 누가 만들었을까요? 역시라는 표현대로 저희 나라가 만들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명소들을, 많은 건물들을 우리나라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건물을 바라볼 때, 아, 말레이시아에 저렇게 아름답고 높은 건물이 있구나, 싱가포르에 저렇게 멋진 호텔이 있구나 라는 생각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저 건물을 만들었지라는 생각까지 갖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쌍용건설과 삼성물산은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하여서 이 건설회사가 얻게 되는 큰 이익, 명예를 페트로나스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는 상관관계라고 말합니다. 인과관계는 아니지만은 서로가 영향을 주어서 큰 결과물이,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상관관계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건물을 보여주고 건물을 지은 이가 누구냐, 그 지은이 때문에 큰 효과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집과 지은 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집과 지은 이는 3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본문을 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3장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출애굽시키는 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생각하며 와, 모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은 모세를 더욱더 추앙했다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했을까. 그런데 이 모세를 계획하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방인들을 400년간 섬기고 400년 후에 이방인들에게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나오게 한 사역을 누가 하였습니까? 모세가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한 업적을 생각할 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 모세를 지으신 이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충성을 한 자가 있는데 바로 이 집을 지은 이가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아, 당신들이 믿고 추앙하고 있는 이 모세는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모세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 자 이제 여기서 집 지은 자가 누구인지 조금 유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집마다 만든 자가 있는데 결국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냐? 모세를 지으신 이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과 같이 창조사역을 하신 분이 누구냐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창조사역을 하셨다라고 신구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 지은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뛰어나나 이 모세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창조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본문을 보시면 이제 본문의 세 번째 내용, 종과 아들입니다. 종과 아들을 보시면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경고히 담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유대교인들은 모세에 관하여서 특별히 생각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특별히 사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추앙하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5절과 6절에서 보실 단어를 보시면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이제 사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과 사환, 종은 뭐 무슨 일을 하는 자입니까? 주인에 속하여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을 하는 자입니다. 사환도 종과 같은 동의어로서 주인에게 속하여서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여 일을 하는 자가 사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자, 사환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충성하여서 일을 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세와 같이 충성을 하였으나 이 모세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들은 주인의 자녀로서 물론 혈통적이나 아니면 양자됨이나 상관없이 그 아들됨으로서 성인이 될 경우에 종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상속권과 주인의 대리자로서 대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권세를 받는 부여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종으로 사환으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그 일을 하시고 주인으로서 역임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와 예수님이 같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 수 있으나 절대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 모세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동등됨이나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형제로서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을 고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힘든 핍박과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거룩함을 취해야 될 것은 율법으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믿고 고백한 그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을 좀 보시면 광야에서의 시험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7절 부분을 앞부분 보시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는 부분이 인용이 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에 이러한 광야에서 시험받고 그 시험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함께할 수 없는 진노에 있는 자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편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가운데 광야에 머무는 자들 그들이 강박한 마음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서 40년간의 한 세대를 보낸 후에야 다시금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이 흔들리는 당신들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읽게 되는 수신자들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을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3장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삶에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서 그것을 다시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온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